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던 일을 오늘 본문에 다시 하시는데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우리가 32장을 보면 성막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 만든 그 사람들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언약이 적혀있는 돌판 둘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버린 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 둘을 처음 것처럼 다듬어 만들어 와라. 그러면 처음 판에 하나님이 쓰셨던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그 판에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산 위로 이렇게 불러 올리시는 장면을 우리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쓰셨던 이 언약을 다시 쓰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저버렸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막 만들라고 하실 때 금송아지 만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셨지만 모세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면서 기도했죠. 그래서 사실 그 중보의 덕분에 이스라엘이 다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씨름하시면서 그 기도 가운데 씨름하시면서 정말 오늘 본문 6절이 말하는 것처럼 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 선포되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많이 기도한 결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일을 반복하시는데, 사실 세상에는요 늘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 내지는 불신의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데 사람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또 용서해 주실 거야. 사실 그러면서 자기의 반복적인 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튼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빌미로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 죄 지어도 괜찮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 우리 죄와 허물을 용납하시는 분이시죠.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정말 진노를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에 불과한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빌미로, 하나님의 참 그 인내를 빌미로 그냥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면서 자기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거야,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참이 잘못된 생각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 허물과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고 깊이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얻기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씨름하면서 많이 같은 말로 또 이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엎드렸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주의 기록하신 적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고 사실 자기의 전부를 걸고 그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전부를 걸고 우리의 죄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다 불살라가지고 그거를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마시게 하면서 이 얼마나 헛된 짓을 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불러서 끝까지 대항하는 사람이 말이 3,000명이지 여러분. 그 다 죽이고 제거 이 처리하게 한 겁니다. 죄가 사실 저절로 용서되는 법이 없어요. 죄는 저절로 용서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죄가 언제든지 우리 삶 가운데 설령 용서받은 죄라 할지라도 깊은 흉터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용서받을 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저지른 죄는 마치 큰 상처가 큰 흉터를 남기는 것처럼 죄가요 흉터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보시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세요. 그렇지만 그 죄가 남기는 파괴적인 흔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이요 그냥 용서받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오늘 보면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을 때 모세가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무릎 꿇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함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뭘 대단한 사람이 뭐 잘나고 뭐 훌륭하고 뭐 말씀에 잘 수, 이거 아니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겸손함과 겸비함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누가복음 묵상할 때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고, 아니면 자기가 정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서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은혜를 구했던 세리에 대한 이야기 묵상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겸손함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또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릎 꿇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게 무릎 꿇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선포하세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10절 보시면, 10절과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과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0절에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사실 이 언약도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다시 하시듯이 앞서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에 선포하셨던 그 언약을 요점 정리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세우시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방금 읽었던 10절 11절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큰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방금 11절에 읽었던 것처럼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실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릴 사람이 해야 될 일도 있어요. 언약은 항상 양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백성이 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 32장부터 33장에서 본 거는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요 그 언약이 깨져요. 그런데 깨진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백성은 반역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백성은 그거를 무시하고,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성경에 반복이 돼요. 은혜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은 맨날 같은 일을 하세요. 범죄한 백성을 다시 끌어안으시고 다시 싸매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사실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12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그 땅의 주민과, 너는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니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가나안 주민과 언약 세우지 말아라. 가나안 주민의 친구가 되지 말아라.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아라.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보면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한 거를요 15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오늘 보면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거는요 12절 13절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높아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핵심이 뭐냐 하면 가나안의 우상은 음란하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이 왜 음란하냐 하면 가나안의 우상은요 이게 욕망을 채워주는 신이에요.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 더 강하고 더 능력 있는 삶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신이었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방식이 대단히 아주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했어요. 고대 사회에 이게 다산신앙의 흔적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뭐 요즘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기독교 혹은 영화에 등장하는 기독교 이미지가 안 좋다 그러는데요, 왜 그렇게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으냐,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강남 기독교라는 말이 있거든요. 강남이 우리나라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제일 땅 투기하는 사람 많고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강남 기독교, 기독교 강남에 대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모여 있습니다. 강남에 기독교인들 중에 부자들 많고 기독교인들 중에 땅투기하는 사람 많고, 기독교인 중에 부정과 비리 저지르는 사람 많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온갖 큰 도둑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교회는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욕망을 채우는 삶을 정당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최고라고. 전광훈식 기독교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전광훈식, 우리 교회에서야 그분 나쁜 사람이라 그러지만 그분 좋아하는 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 좋아하는 분. 그런데 왜 그분 좋아하냐? 그분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은 욕망을 채우는 기독교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분이 숭배하는 이승만, 그분이 숭배하는 박정희, 그분이 한국 역사에서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지만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심각한 어려움입니다. 경제가 중요하고 자본주의적인 문화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욕망을 숭배하는 기독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자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중요한 줄 알아야 합니다.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속적인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성공하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겸손함을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정말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인 줄 알아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너 세상의 욕망에 무릎 꿇지 말고 그 욕망의 종교에 매이지 말고 너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고. 금송아지가 사실 애굽의 욕망을 보여주는 그 우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세상의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